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 이제 17장 오늘 1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러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말씀들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모든 율법은 아기 예수 탄생을 필두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지 언약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기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교회에 다니거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 두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 되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이 마차를 끌도록 해야지 말을 마차에 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을 마차에 태우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14절로 가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언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 14절 봐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였을 때 민족 전체가 불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개인만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으신 이 언약은 그것이 그 민족 전체가 되거든 개인이 되건 그룹이 되든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긴 그 개인은 그러므로 그 단체에서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사례가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16절로 가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었으니 그 아내의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논리요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수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겸연쩍어서 웃는 웃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을 때 말문이 탁 막히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몸을 주체하지 못하여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 웃음이 터져 나올 때 그런 웃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라의 태는 죽은 것과 같다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몸이 죽은 자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선하심에 압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바라던 바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마치 화살을 가슴에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이스마엘이라는 어린 자식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입니다. 18절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집에 여태껏 자라던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4살 정도 되는 것이니까 어린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스마엘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아브라함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굉장히 참담했던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반복하며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하가를 첩으로 드리는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던 땅까지 저주를 받게 하였단 말씀이죠. 죄를 하찮은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비슷한 것을 거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힘든지 힘는 그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도 힘은 그대로 거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스마엘을 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여자를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수혼을 인정하시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인간의 죄된 성품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유업을 보겠는데 20절로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그분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철회하신다거나 지연시키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면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가 태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잘 교훈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할 말을 다 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 혼자면 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다른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이미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을 달라는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린 다른 여러 가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제외시키고 오직 이삭과만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못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죄송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려야지 그냥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23절로 27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베인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베인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왜 이삭이 할례를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역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들은 아닌 것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민족의 아비가 아니고 그의 후사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7장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신약 성경을 모른다면 도대체 창세기 18장과 19장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찌 보면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차라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빼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고 또 기도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가, 특별히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지에 위치한 이 도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룬 19장에 등장하는 롯은 잘못된 결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질풍노도 같은 삶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대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축복된 삶과 질풍노도 같은 삶, 그 두 삶을 우리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통해서 같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파선지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물론 한번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는 법은 없지만 구원 이외에 다른 것들을 모조리 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다시 강화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마무리 돼서 앉아있는 것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2절로 가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인물 됨됨이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저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방객에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었는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타인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그 당시에 강조해서 드렸죠. 3절과 4절을 볼까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대뜸 낯선 방문객에게 그 발을 씻으라고 물을 내다 바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요즘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이런 풍습은 고대에는 널리 유행하는 인사법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발을 씻으소서. 찾아온 손님의 신발을 벗게 하고 물을 내어서 발을 씻도록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호의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데 오늘날은 정반대 아닌가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양말을 벗어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해변에 가서 맨발로 백사장을 뛰어다니곤 하는데요.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드넓은 백사장이 마치 얼마나 정말 어렸을 때 뛰놀던, 저는 뭐 바닷가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철없이 맨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집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맨발을 물에 적시고 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두 발을 쭉 뻗은 채 늘어지게 단잠을 청할 정도로 편안한 풍경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온 고귀한 방문객들에게 이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